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 또한 지혜로운 자들을 위하여 있다. 재판에서 얼굴들을 주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잠언은 여러 곳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매우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재판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다수 보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도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재판을 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낯을 보아주는 것이라는 의미는 얼굴을 주목하다라는 뜻인데, 왜 얼굴을 주목할까요? 재판에서 부당한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은 사람을 잘 보고 그 사람의 있는 죄도 없다고 이렇게 구분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탁을 받은 그 사람을 잘 봐야 되겠죠.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자세히 뜯어보는, 주목해서 보는 이런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누군가로부터 상당한 또 로비를 받아서 그 사람이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간에 그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불공정한 이런 재판을 이 악한 재판관이 그런 불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명정대해야 될 재판이 뇌물을 받아서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 성경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라는 말이 좀 가볍죠. 네.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사악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제로네요, 지금. 지엄한 법이 다루어지는 곳에서 재판이 어떤 이유로든 외압을 받았든지 아니면 돈으로 매수를 당했든지 간에 그 판결이 그릇되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매우 악한 일이다. 예. 왜 매우 악한 일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런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차라리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불의를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 지엄한 법을 집행해야 될 법관이 돈을 받아먹고 그 재판을 이렇게 엉터리로 한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법정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심지어 뭐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추악함에 의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세상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이런 인간들의 죄악된 행위들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죠. 모든 거짓된 재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도모한 모든 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는 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친히 임명하잖아요. 이것은 인간이 제비를 뽑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대법관을 하나님이 임명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두려운 마음으로 올바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 좋은 머리로 왜 사법 공부해서 판사식이나 검사식이나 돼놓고 왜 그따위로 판결을 내립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응? 아니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어쩌자고 외압에 굴복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노란하고 권력이 시녀 노릇을 하고 돈을 받아먹고 왜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합니까?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다른 거에서 마음대로 저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 일이지. 법을 다루는 이런 엄중한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돈을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한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돼야죠. 아니 그럴 마음이 없으면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과 명예를 탐하는 자나 혹은 용기와 의로움과 담대함이 없어서 압력에 굴복당하든지 휘둘리든지 정치적으로 야합을 하는 이런 어리석고 악한 죄에 빠질 자들이라면은 법복을 벗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격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왜 이 사회에 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다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썩어 빠진 어리석은 자들일 뿐이라는 거죠. 제발 이 땅의 모든 법조인들이 부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두렵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큰 저주를 받기 전에 말이죠. 24절에 악인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 백성들이 그를 저주할 것이다. 국민들이 그를 진노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 사람을 보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우고 죄가 있는 사람을 무죄하다고 하여서 방면해 주는 일들이 만약에 법정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성경이 말합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될 일이다. 네? 분명히 악인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악인이란 말입니다. 명백하게 그 죄가 다 드러났단 말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악인에게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옳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은 죄인과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을 가려내는 자리 아닙니까? 에?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은 분명히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다. 이걸 분명하게 가려내는 곳이 법정이지 않습니까?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판결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죠. 누군가가 피해를 입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일에 대해서 법으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가리는 이것을 판단하는 일이 재판이란 말입니다. 이 일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될 일이고 누가 판단하더라도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법에 입각한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될 이런 문제가 바로 재판이란 말입니다. 재판. 한 사회의 기준이 되는, 근간이 되는. 그런데 버젓이 죄를 저지른 자가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단 말입니다. 반대로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뒤바뀐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썩어빠진 재판관들이. 이런 사법인, 이런 법조인, 성경이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는다. 국민들에게, 범 국민들에게 그 사람은 미움을 받게 된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판사는 법대로 판단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아유, 참 훌륭한 분들이다. 정확하게 법을 가지고 누가 봐도 간합할 수 있는 이런 명판결을 내리는 이런 훌륭한 법조인들, 판사들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조인이 법대로 판단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다든지 압력에 굴복당한다든지 돈을 받고 그릇되게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렇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공분을 사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저주를 받게 된다. 잠언은 엄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그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옳은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다고 얘기하고 아닌 거는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판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썩어빠진 사법부를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신의 모든 명예를 걸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역사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릇된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그는 그 일로 인해서 두고두고 세인들의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저주하다 낙하부. 그 사람에 대해서 두고두고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게 되는 이런 행위를 가리킵니다. 미움을 받다라는 말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잠깐 미움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거명될 때마다 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 사람의 그 이름이 거명될 때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악한 판결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그릇된 판결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왜곡하게 되면 결국 민중의 저항과 지탄을 받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결을 하면 국민들의 저항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서 다 들고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법을 잘못 판결함으로 인해서. 아니 법을 법대로 판결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거기에다 토를 달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분하는 거 아닙니까?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소리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정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된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아니,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양심을 속이고 아닌 것을 옳다고 하고 옳은 것을 아니라고 하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듭난 지정의를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릇된 악에 대한 집착과 불의함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의 뜻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엄격한 기준이 서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징계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유쾌하다. 그리고 그들 위에 좋은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견책하는 자라고 했죠. 무슨 얘기죠? 악인에 대해서 올바르고 정확하게 법에 따라서 재판하고 징계하는 그런 법조인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는 악인더러 옳다는 자와 재판할 때 낯을 보는 악한 자들과 아주 대조를 이루는 의로운 재판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인을 법에 따라 올바로 재판하는 자는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번역된 인어함이라는 단어는 유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영혼이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법과 양심에 따라서 악인을 올바로 재판해서 유죄를 선언하게 될 경우에 그 재판관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양심이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유하고 그 영혼이 참된 만족과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법대로 올바르게 재판을 하면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고 그 양심이 떳떳하고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양심과 법을 거스린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판단하고 의로운 자를 악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법에 따라서 올바르게 법을 집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의 참 평안과 기쁨과 그렇게 한 그 일에 대해서 보람을 얻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복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복, 비르카트.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사람들의 축복을 가리킵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를 법에 따라서 올바로 재판한 사람, 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재판관의 그 사명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올바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을 그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악인을 옳다고 돈을 받아먹고 그릇된 판결을 하는 자,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땅의 모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올바로 전파함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세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게 함으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게 해야 되는 그 일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 사법부가 입법부가 행정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재들을 이 사회에 배출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썩어가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니까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26절을 보겠습니다. 올바른 말들로 대답하는 자는 입술들로 입맞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은 거짓된 말, 지어낸 말들이 난무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같은 거짓이 철저하게 폭로되어서 벌을 받게 해야 되는 매우 지엄한 엄한 자리가 바로 법정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위증을 했다, 거짓을 말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엄한 벌을 받아야 되는 곳이 법정이라고요. 적당한 말, 내 발임, 내 코임이란 말인데 이것은 올바른, 올곧은 이런 뜻입니다. 이게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올곧은, 올바른, 거짓이 없는, 재판관이 하는 얘기든 피고가 하는 얘기든 원고가 하는 얘기든 뭐 검사가 하는 얘기든 변호사가 하는 얘기든 누가 하는 얘기든 간에 법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올바른 말들, 정직한 말들, 거짓이 아닌 말들, 정확한 정직한 말들만 법정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증언, 거짓이 없는 올바른 대답. 자, 이것이 한글 성경에는 입맞춤과 같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흠정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올바른 대답을 하는 자에게 입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정직하게 증언을 한 사람, 그리고 정직하게 판결을 한 사람, 올바르고 공정하게 이 모든 재판을 이끌어간 그 법관에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맞춘다. 입을 맞춘다는 뜻은 존경을 표한다는 것, 그 사람을 높인다는 것.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력에 굴복합니다. 돈 앞에 자기의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쥐어줘 보세요. 아닌 것도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한 것도 안 했다 그러고. 어렵지 않아요. 아니면 당신 말 잘못하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 겁니다. 협박받으면 다 굴복당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말하게 하는 용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야 그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설 것 아닙니까? 뭐 요즘에 영화에서 난리도만요. 보니까 단종 영화가, 그렇죠? 저는 옛날 사람들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린 왕을 위해서 자기의 그 생명을 바쳐버리잖아요. 사육신 보십시오. 단종을 위해서 그렇게 혀가 뽑히고 능지처참을 당하고 삼족이 멸하는 이런 처분을 당해도 끝까지 저항하면서 나의 왕은 오직 한 사람이다.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에요. 조선시대 사람이니까 무슨 신앙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도 그런 절개가 있잖아요. 절개가 오직 한 군왕만을 섬기려고 하는. 뭔가 좀 그런 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는 죽어도 아닌 거고 옳은 것은 이건 뭐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한다 그래도 이건 분명히 옳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네?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 법을 깊이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는 바른 양심이 이 안에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점점 세상이 불법과 불의로 판을 치고 있고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야 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바른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서 이 사회의 인재들을 길러내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자들은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직업적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뼈를 깎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법을 지키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당당한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곳곳에서 자리매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고 진리는 매몰되고 불의와 악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더 빠르게 바뀌어 갈 거 아닙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면 이 땅의 교회들을 깨워서 진리를 전하게 함으로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갈 건강한 인재들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해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차피 멸망당할 세상이나 더 급격히 이 세상이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더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를 늦출 것이냐 이것은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달려있는 문제라. 오늘 교회가 죄를 얘기하지 못한단 말이죠. 죄를. 네? 주님께서 부디 우리의 자녀들을 이러한 일에 사용해 주시고 이 사회 곳곳에서 정의와 공법과 선을 이루어가는 숨겨놓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